이사야서 16장 6절에서 14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라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심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심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력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저희가 이사야서 13장에 들어와서 12장까지를 크게 한 부라고 했고요. 13장부터 시작해서 또 하나의 큰 부분이 시작이 되는데 13장과 14장에서는 블레셋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15장과 16장에 들어와서는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 혹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하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고하고 계시는데 지지난주에 15장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6장에 지난주에 들어와서 모압의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지만 16장이 14절까지 이렇게 길어서 반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다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 모압은 울 수밖에 없다. 우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다. 그 배경은 어떻게 돼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쳐들어오면서 한쪽으로는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유다 땅을 향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잠깐 여기서 우리가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이사야는 이미 이루어진 일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지는 일을 놓고 미리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제가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아무튼 아수르가 공격을 해서 오면서 유단 나라를 다 정복을 했고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 하나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빼곡하게 포위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왕 이름 하나 새로 이야기를 했죠. 히스기야. 기억나세요? 이제 기억력이 이제 사뭇사뭇 이렇게 올라오실 거예요. 치매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아수르가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빼곡하게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데 거의 같은 시간에 아수르의 또 한 군대는 모압을 지금 점령하고 침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이 해방을 해요. 자유롭게 돼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거든요. 오히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을 하다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수르 군대가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 말 했었어요. 그렇죠? 송장이 되었더라. 그리고 이 산헤립 아수르의 왕은 그냥 냅다 도망을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니느웨라고 하는 곳으로 도착을 했더니 거기에서 부하들에게 살해를 당했다. 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멸망을 하니까 모압이 오히려 우리도 해방됐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모압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힘이 세서 해방된 게 아니라 바로 유다 때문에 예루살렘 때문에 너희들이 해방이 됐으니까 곡물 보내라. 누구에게 보내라? 시온산으로 보내라 이랬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시온산으로 보내라라고 해서 제목이 시온산으로 곡물을 보내라였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결단을 시온산으로 보내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헌신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모압이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들이 앗수르에게서부터 공격을 당했을 때 막 에돔으로 도망갔고 저기도 도망갔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가서 산당에 올라가서 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는 것밖에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는 것밖에 없다. 절망적인 상태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6절부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는가 하면 모압이 그렇게 처량한 상태가 되는 것, 모압이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처량한 상태, 처량한 신세가 되는 이유를 6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6절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우리가 모압에 무엇을 들었나니? 교만을 들었나니. 여러분 성경 보시라고 했는데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여기서 이 6절 짧은 구절 안에서 교만하다 교만하다 거만하다 자랑질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무려 다섯 번이가 여섯 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이 처량한 신세, 울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신세가 되는 이유는 딱 하나. 교만이에요. 근데 여러분 많이 들은 얘기 같지 않으세요? 이미 이사야서 설교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어요. 앗수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를 치신다고 그랬어요. 잠언에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는 않습니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잘났어, 나 학교 어디 나왔어, 나 돈 얼마가 있어 그런 자랑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교만이 아니라 아 하나님 없어도 나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 정도는 기도 안 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의 도움을 완전히 배제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도 순종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뭐 이런 것 가지고도 기도를 해. 이거는 우리끼리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그 교만의 모습을 놓고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 그 교만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 다 헛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압이 그렇게 슬퍼서 울고 처량한 모습을 놓고 이사야가 아이고 안 됐다 유감이다 이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7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이 분분을 놓고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사야의 동정심, Compassion of Isaiah. 이사야가 그 모압의 그런 상태를 놓고 정말로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 이사야의 감정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의 감정, 그런 이사야의 필링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 모압의 상태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7절과 8절에 있는 이야기인데 모압의 슬픔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압의 슬픔을 7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7절, 9절, 11절입니다. 7절과 9절에서는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고 11절에서는 이러므로 라고 시작을 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그러므로와 이러므로 있지만 뜻은 똑같은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는 therefore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사야가 그 단어를 쓰면서 무슨 말씀을 전하고 싶은가 하면 모압을 향한 이 이사야의 감정이 점진적으로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슬픔의 그 레벨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압이 자기 잘난 맛에 산다, 교만하다, 거만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가서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해서 슬퍼하고 있다, 울 수밖에 없다 라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가서는 더 짙은 감정이 표현되고 있고 11절에 가서는 또다시 더 짙은 감정이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7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라레셋 건포들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통곡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건포도 떡을 위해서 슬퍼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저는 건포도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건포도를 좋아하는데 그 건포도가 없어서 그 건포도 떡 때문에 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를 하려면 8절을 봐야 돼요. 이는 왜냐하면 헤스본 밭과 심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세상에 건포도를 좋아하고 건포도 떡을 좋아하는 이 모압 사람에게 포도나무가 바짝 말라버린 거예요. 바짝 말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8절에서 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야셀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왔잖아요. 이 야셀은 지명이에요. 성의 이름이에요. 성의 이름인데 자 여러분 우리 치매 예방을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지도를 이렇게 하나 보여드렸어요. 사해바다를 보여드리면서 그 사해바다가 이렇게 길면 그 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 있는 그 족속 혹은 나라가 에돔이라고 했어요. 이제 에돔에 대해서도 나중에 나옵니다. 몇 주 후에 에돔이 있고요. 에돔 그 바로 위에 누가 있는가 하면 모압이 있고 그리고 모압 위에 누가 있는가 하면 암몬이 있고 암몬 위에 아람이 있어요. 목사님 다 잊어버렸어요. 예, 괜찮아요. 오늘은 거기까지 안 봐도 돼요. 근데 모압이 있고 바로 위에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는데요. 이 야셀이라고 하는 성은 이 모압과 암몬의 경계에 있는 성이에요. 도성이에요. 이게 본래는 암몬의 땅이었는데 나중에 이 모압이 그 땅을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모압의 성이 돼버리고 말아요. 근데 이 야셀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소를 치고 양떼를 치고 하는 그 목축 그 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굉장히 좋은 목축지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도나무를 정말 잘 가꿀 수 있는 그런 토질이에요. 그래서 포도원이 발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모압 사람들이 울 수밖에 없는 것은 건포도 떡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포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가 다 메말랐던 거예요. 그 야사레까지 펴져져 있었던 그 수많은 포도원의 포도나무들이 대적으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8절 끝에 있는 말씀 보면 대적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대적은 누군가 하면 역사적으로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거기까지 내려와가지고 그 모든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이 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박탈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야셀의 포도원이라든가 이런 포도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모압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쁨의 근원이에요. 모압 사람에게 기쁨의 근원이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prosperity 번성할 수 있는 근원이 바로 이 포도원이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쑥대밭이 되고 포도나무가 마르고 대적들이 와서 침범을 하고 혹시 여러분 보성에서 보성이 고향이신 분들 계십니까?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저기 사진이나 혹은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 보면 보성에 유명한 농작물이 있죠. 차, 맞아요? 보성차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새파랗게 되어 있는 그런 것을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게 약간 이렇게 산기슭 같은 데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거기에 그 차를 키워서 찻잎을 따서 말려서 파는 그 농부의 입장에서 갑자기 홍수가 나고 뭐 그냥 장마가 오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모든 차밭을 그냥 진흙으로 완전히 덮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농부는 어떻게 했어요? 망연자실이죠. 그냥 이렇게 넋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나면 울 수밖에 없고 정신을 차리면 울고 정신 놓으면 그냥 망연자실하고 있고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지금 모압이 바로 그런 상태예요. 거기가 자기의 기쁨의 근원이었고 부의 근원이었는데 그것이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박탈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압의 모습을 분명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압을 향하여서 이사야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있어요. 9절 말씀에 어떤 단어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모압이 그렇게 슬픔 가운데 적셔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야살의 울음처럼 심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니, 그러면서 끝에 뭐라 그래요?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이사야가 그 모압이 다 잃어버리는 그 상태를 놓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모압 사람들도 운다고 그랬어요? 모압 사람들도 우는데 이사야가 더 슬퍼하고 있어요. 여기가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시요. 모압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자기들의 기쁨의 근원이요 부의 근원이었던 포도나무가 황폐하게 되고 포도나무가 다 메말라버린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이사야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나의 슬픔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표현이 뭐냐면 나의 눈물이 너희를 적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압이 얼마나 슬픔 가운데 있는지 한번 보세요.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다. 이 기름진 밭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 땅이 토질이 좋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기쁨이 다 떠났어요. 노래도 없어졌어요. 틀에는 포도를 밟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황폐하게 됐으니까. 대적들이 와서 다 쓸어버렸으니까. 옛날에는 포도주를 만들 때 큰 돌멩이를 다 파가지고 이렇게 틀을 만들어요. 그리고 바닥에다 놓고요. 마치 솥뚜껑에 뒤집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바위가 있습니다. 돌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포도를 갖다 부어요. 땅원 포도를 다 집어넣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올라가서 발로 밟는 거예요. 발로 밟으면서 그러면 즙이 나오죠. 즙을 그러면 한쪽으로 이렇게 모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즙이 내려가는 길을 만들고 그리고 그 즙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즙을 받으면 포도즙이 되고 그거를 숙성을 시키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즙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때는 잔칫날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포도즙을 밟을 사람이 없어요. 황폐하게 되었고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에서 졌으니까. 그러면 포도즙을 밟는 사람이 없으면 노래도 당연히 없는 거죠. 우리 한국의 민요가 그런 거잖아요. 그 모내기를 할 때 노래를 부르고 추수할 때 노래 부르고 그게 무슨 경기 민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노래가 없어진 거예요. 그 정도로 슬픔 가운데 빠져져 있는 모압인데 이사야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 눈물이 너희들을 적셨다. 내가 더 슬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모압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와 같은 일을 당할 것이다. 앞으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 모습을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전달하라고 했으니까 그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들 매맞어. 너희들 큰일 난다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둘 거야. 이야기는 했어요. 했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진짜 그렇게 당할까? 그렇게 당할 거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돼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런 동정의 마음, 이런 이사야의 마음을 너무 잊어버리고 너무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우리의 일가친척들 중에 혹은 우리의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친척들에게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했더니 다들 아유 그렇군요. 그리고 곧바로 예수 믿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 꿈쩍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는 포기하는 거죠. 아, 그 뭐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 근데 이사야는요. 이사야는 그 모압 때문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멸망,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을 아니까 우는 거예요. 이사야가 멸망당하는 게 아니에요. 모압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슬퍼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을 아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일가친척이 있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걸 나는 알고 있는데 자기가 안 믿겠대요. 이 친구가 안 믿겠대요. 그런데 알아서 해라.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사야의 심정은 그 사람보다 더 슬퍼야 돼요. 나 죽으면 지옥 가는데 아유 알았어 그렇게 할게. 지옥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해도 나는 알아요. 이 사람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진짜로 지옥 갈 것을 아니까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울음을 울었던 마지막이 언제셨습니까? 혹시 10년 전은 아니셨습니까? 혹시 20년 전은 아니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처럼. 이사야가 그렇게 간절한 모습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11절에 가서 이러므로 라고 하면서 울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의 애가입니다. 1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수금을 킨다고 그러니까 신나가지고 락뮤직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점점 이사야의 슬픔이 짙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창자가 울부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 민족은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의 감정을 그 오장육부를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하고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깜짝 놀라면 뭐 떨어졌다 그래요? 간 떨어졌다 그러죠. 그렇죠? 간이 놀랬다 그러죠. 뭐 그리고 그냥 겁 없는 짓을 하면 간이 어디로 나왔다고 그래요? 배 밖으로 나왔다고 그러죠. 또 안 좋은 건데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그 다른 데가 아파도 되잖아요. 다르게 표현해도 되잖아요. 질투를 다르게 표현해도 되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그러니까 감정을 우리들의 오장육부를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 이 황당한 일, 억울한 일을 당하면 뭐 한다고 그러죠? 미치고 환장한다 그러죠. 이 환장이 뭔지 아시죠? 장이 뒤틀리는 거예요. 그게 환장이에요. 그렇게 우리 표현하듯이 이사야가 자기의 그 슬픈 감정을 창자를 통해서 지금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이 11절에 가서 내 마음이 내 창자 그러면서 1인칭을 쓰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이사야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즉 다시 말하면 이사야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관없이 자기 감정만 이야기했을까요? 그러면 성경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의 감정을 통해서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압을 향하여서 그 동정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훗날에 이 이사야서 뒷부분에 가서 이 모압에 관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서 63장 15절인데요.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그러면서 이 모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모압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야! 시온산으로 공물을 보내라니까 이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압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던 후 100년이 지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예레미야가 쓴 성경이 예레미야서예요. 그 예레미야가 모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모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멸망당했다라고 예레미야서 48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서 이사야의 감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전달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그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호하시는 겁니다. 한 번 택한 자를 절대로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안 버리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는데 우리 죄 져요? 안 져요? 우리 또 죄 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다 버리고 너 이제 몰라.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한 손으로 붙잡고 계시면서 하면 안 돼. 매맞아. 회초리 이렇게 들고 계시잖아요. 때로는 좀 맴매도 좀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왜요? 우리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회초리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제공하고 계세요. 회개의 길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으니까 교만을 다 떨쳐버리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12절에 가서 이런 말을 하세요. 죄송해요. 12절에 가서 이런 말을 해요. 그 모압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살리질 않아요. 자기 산당에 가서 빈대는 거예요. 12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신에게 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다라고 12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시온산으로 공물을 보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자기 신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가끔씩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기도의 통로가 틀려요. 돈만 있으면 이거 해결되는데, 백 하나 있으면 이거 하나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돈을 바라봐요.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들 기도 생활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 기도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실력입니까? 여러분의 말재주입니까? 여러분의 돈입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다 소용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모압에 남은 자를 소수를 남겨주시겠다고 했어요.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지만 아수르의 남은 자를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그랬죠. 어린아이가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숫자를 하나님이 남겨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벨론은 남은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바벨론은 남은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모압에게는 남은 자를 주셨어요. 그러면 모압이 남은 자가 있는 것은 모압이 똑똑해서입니까? 모압이 어떤 공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아수르는요. 아수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남은 자들입니다. 렘넌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뭐 봉사를 많이 해서 이뻐서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구원받게 해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남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저는 15장과 16장을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15장과 16장에서 모압을 통하여서 예언을 하시는 모압에 대한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지도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이 두 가지만큼은 잊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모압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실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알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했던 이사야서 전체를 이렇게 요약을 할게요. 하나님은 지금 아하스 왕, 유다 왕인 아하스 왕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는데 아하스가 어떻게 했어요? 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생각을 따랐고 위방 민족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야, 너 잘 들어. 너희가 이렇게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 멸망하게 될 거야. 내가 너희들 징계할 거야. 그러면서 징계의 샘플을 보여주시죠. 그게 아수르였고, 그게 이후에 먼 훗날에 바벨론이 될 것이며, 그리고 가깝게는 모압이 샘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은 이제 그 3년 안에 그 정한 때 3년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시일 내라는 뜻이에요. 가까운 시일 내에 모압이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이 예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 백성, 하나님의 택함 받은 유다 백성들에게 잘 봐, 모압이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멸망하게 될 거야. 순종 안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 삶의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자연재해이 있고요. 자연재해가 있고 사건, 사고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팔짱 끼고 아유 안 됐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진노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관심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 맞아. 그런데 내가 너희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나는 이방인들에게도 관심이 있어. 라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멘 할렐루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 천국 가면 그걸로 끝났어요. That's it.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된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이겠어요. 내가 네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사랑한다니까. 너의 이웃도 사랑한다니까.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너를 구원해 준 이 구원의 진리를 이 사람에게 전해야 돼. 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향한, 우리들의 이웃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다면 택함받은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열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원의 열심이에요. 복음의 열심이에요. 십자가의 열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증거해야 합니다. 동시에 나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열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서 이 하나님의 열심,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나누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고 우리에게 좋은 것, 착한 일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기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은 열심을 갖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심을 분명히 깨달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십자가의 구속을 증거하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